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단단히 할 걸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장은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물론 시험 앞에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또 그들을 도와야 될, 목양해야 될 목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양떼를 돌봐야 될 것인가 하는 대목을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장로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중이라는 말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누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에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칼빈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빠뜨리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이 양무리 중에 한 마리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양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어느 이제 우리 형제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평신도, 목회자라는 구분은 신분의 구분도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계급의 구분도 아닙니다. 이 구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능적 구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거를 자꾸 계급의 그 높낮이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위라는 것은 신분 또는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이건 직능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내려가면 똑같이 비기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 감독, 장로, 이게 이제 성경에 표현된 세 가지 표현들입니다. 어느 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게 제일 높을까요? 높은 건 없죠. 질문 자체가 틀렸죠. 이것은 직능을 다르게 입장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죠. 사실 그 참고로 저도 장로예요. 성경 안에서 저도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에는 두 클래스가 있어요.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장로님들은 이제 치리권을 가진 장로들이죠. 여러분들이 의해서 선출된 치리권을 가진 장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와 양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같은 장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치리권과 함께, 그러니까 양떼를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가진 장로를 우리가 행정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부목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목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지상교회에서 행정적인 편의상 구분한 용어적 개념 차이일 뿐입니다. 다 같은 목사예요. 부자가 들어가서 좀 부족한 목사라는 그런 의미가 더더욱 아닙니다.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부목사님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은 안 오셨네요. 아니, 그래요. 좀 뻘쭘하죠. 신방 간 사람 자체가. 한국교회는 너무 이 권한이,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만 쏠려있는 이 중앙 집권적 내지는 가부장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리더 하나가 무너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그저 교회 하나가 휘청하는 이러한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한국교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은 장로도 결국은 양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표현일 뿐이에요. 자, 이어서 보십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저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 어제 새벽에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첫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첫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둘째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 번째는 그분만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기억나시죠? 벌써 다 잊으셨나 봐요. 예, 이것이 이제 고난이 주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동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양떼의 목자가 된 베드로 포함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뭐 우리 성도가 들을 필요가 있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양떼의 위치나 입장에 있지만 도대체 장로나 목자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건강한 기대로 목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치대. 이렇게 때리라고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근데 실제인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양떼를 때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에도 가십란에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성도를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왈, 아니 목사는 양떼에겐 아비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가 양떼가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되면 저 매를 대는 게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울 정도냐. 그래서 당연하듯이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맞은 양떼에 가서 또 인터뷰를 했나 봐요. 왜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도 청년이었는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매도 될 수 있는 문제지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웁니까? 역시 같은 본질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때 이제 서동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멀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이게 이제 교인들이 한 목회자에 의해서 좀 이지러진 경량을 오래 이렇게 먹다 보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미나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참 누군가 아편 같다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고 달라지는 것은 목사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여기서 양떼를 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그 조크로 예를 드린 말씀이고, 양떼를 치라라는 말은 그 정확한 의미가 양떼를 먹여라 그 말이에요. 먹여라. 제가 주일날 어느 주일인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렸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샘플로 예를 들면서, 그 동막골의 촌장이, 마을의 그 어른이 인민군 장교에게 이 마을을 지도하는 영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꺼냈던 대답, 딱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잘 먹여야지 뭐. 그러니까 모든 목회의 가장 우선적 본질은 양떼에게 양식을, 그것도 건강한 양식을 잘 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되겠으나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목회자의 우선적 직무는 양떼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는 일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매너가 있냐,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뭐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목사가 탤런트처럼 생기면 복음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그냥 대충 생기는 게 좋습니다. 대충.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목회학을 가리키는데 꼭 하는 얘기가 의사론을 주장합니다. 자,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여기도 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의사의 본질이 뭡니까? 의사가 친절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뭐 매너 좋고 그게 의사의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의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손에 메스를 들려주면 환자를 놓고 정확한 부위에 칼을 대서 그 아픈 상처를 오려내고 정확하게 꿰매는 겁니다. 그게 의사 본질이에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의사 한 분을 지금도 가끔 기억해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무슨 간단한 수술을 할 일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난 그래서 그냥 병원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니 이렇게 했는데 뭐 24시간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머리는 막 수세미처럼 부시시하고 이 사람이 의사인가 싶을 정도로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분들이 들어오셨길래 왜 저분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둘이 키키 웃어요. 말은 안 하고.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쿡쿡 찔러요. 서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더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한 건 못 견뎌요.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 마스크 이렇게 안 벗고 쓰고 다니냐 했더니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내가 그걸 왜 얘기하냐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왜 입에서 의사가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저분은 이렇게 이 닦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 왜 이 닦는 걸 잊어버리냐? 항상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골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 이 닦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부시시하고 깨지지하고 이건 도저히 의사 몽따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가 그 사람에게 제일 많아요. 꾀죄죄하든 지저분하든 냄새가 나든 그 사람한테 환자들이 찾아가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고쳐내니까 환자들이 제일 몰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참 우스운 에피소드였지만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그렇지, 의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환자를 1차적으로 잘 고치는 데 있는 거지 깨끗하고 매너 좋고 얼굴 잘생긴 건 그 다음 문제지. 이 얘기를 항상 예로 듭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제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세상 경험을 다 하고 이쪽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대개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는 시기가 10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 들어가서 어릴 적부터 이제 전도사님, 님자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줍지 않게 뭐가 된 것처럼 이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른 가르침이 던져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괴물들이 탄생합니다. 이지러진 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허술하거나 부족하거나 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은 목회자 스스로 노력도 물론이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도와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순환고리예요. 그럼 목회자를 위해서 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좀 신방 좀 자주 오게 해주세요. 매너 좀 좋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부탁했던 분부가 뭐였는가 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 분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유언 같은 명령이었어요. 그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토목공사가 하도 많았는데 전쟁을 해다 보니까 길을 닦다, 그 말이에요. 길을 내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깜깜한 길을 잃은 세상에, 길 없는 벌판에 양떼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립서비스나 잘하고 그게 옳은 목사일까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봐주세요. 그건 덮어주세요. 근데 피차 봐줄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전하거나 잘못 전할 때는 이건 서로 봐줄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글을 마감하면서 약물이를 치대. 그러니까 제일 본질이 뭐냐면 꼴을 먹여라, 그 말이에요. 꼴을 먹여라. 근데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가 자꾸 오랫동안 시끄럽고 시험에 드냐면 양들이 허기진 교회들, 꼴을 잘 못 먹는 교회들. 그러면 천상 양들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주워 먹게 돼 있어요. 그럼 간식이, 건강한 간식이 별로 있던가요? 다 이상한 것들 주워 먹고 와가지고. 이 주로 이제 그런 교회 성도들은 또 기도원을 자주 가요. 기도원. 허기지니까. 뭐 이제 소위 우리식 표현으로는 컬컬하니까. 이게 무슨 막걸리 마시는 것도 아니고 컬컬하니, 심령이 컬컬하다 그러죠. 그러면 기도원 같은 데를 찾아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실 건강한 기도원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면 가서 헷가닥 해가지고 기도원에서 전화 와요. 이 사람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올려보내면은 뭐 해롱해롱 해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 보고 예수 믿냐고 자꾸 따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피차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양떼들은 자꾸 간식 찾아다녀요. 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단 거 없나.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도 앉아 계시지만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는 그래서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만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성경을 2절에 보니까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했는가 하면, 이때는 그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상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을수록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요가 많아요. 대가가 많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가를 또 받아야 생활을 하겠죠. 또 거기에 전념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좀 더 자극적인 방법, 좀 더 센세이셔널한 내용 이런 걸 자꾸 복음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태동의 시작이에요. 이때는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가 모든 삶의 언저리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수사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서 좋은 방법으로 청중들을 매료시킬까?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설교자들 속에서도 만연되어 꽃피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청중들을 끌까?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뭐 화투판 용어로 장땡이다 해가지고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청중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많이 모인 청중이 건강한 결과일까? 이건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청중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사도 바울은 언변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어눌고 더듬거리고 그런데 그 떠듬떠듬한 언변 속에 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럽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어디에도 부흥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심령의 뒤집음과 삶의 변화가 참된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약속한 부흥이에요. 이거는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 때문에 청중들이 오고 천만에요.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런 원리는. 여러분 미가서 한번 볼까요? 3장. 미가서 3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행태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만연되어 왔어요. 이에 물면 뭘 외쳐요? 평강을 외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거 주면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봉투 좀 찔러주면 당신 자녀가 복받을 것입니다. 당신 남편이 올해 틀림없이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뭘 선포해요? 전쟁을 선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에게 인색해가지고 자식들이 복 받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구약에도 누구 사이에 팽배했어요? 제사장들 사이에 팽배했어요. 선지자들 사이에 팽배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그런 선지자는 뭘 만나요? 그러므로 5절, 6절 보세요.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자, 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얘기를 편집해서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밤을 만난 상태예요. 이게 전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 존재해 왔다는 거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행태가 교묘한 양태만 달리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목회자 스스로도 부단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으나 여기에 여러분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약물이 뭐가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는 말은 to force라는 말인데 카피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카피되고 있다. 누가? 목자가 카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의 궁극적인 어원은 목자는 약무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부름받은 목적지입니다. 제가 3.1교회로 부임이 결정되고 올 때에는 여기서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제가 뭐가 있어서 잘하겠습니까? 죽으려고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죽으려고 온 겁니다. 그 각오 없이는 어떻게 이 엄청난 교회를 제가 감히 건방지게 부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목자는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어지신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그분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겨우 교회와 양떼를 돌볼 수 있지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해도 목회는 될까 말까 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무슨 상품 만드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상처와 다양한 형편의 양떼를 영혼을 만지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목회를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정의하기를 영원한 가슴앓이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각오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잘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문제고 우리 모두도 목회자들도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단에 올려져 드려진 제물처럼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로 마음으로 목회를 해도 목회는 어려워요. 우리 3.1교회가 원튼 원치 않든 한국교회 안팎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그건 목회자 한 사람 데려놨다고 되어지는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의식개혁서부터 신앙개혁서부터 조금씩 시간을 걸쳐서 하나하나씩 모든 관점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3.1교회를 주목하는 한국교회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온 한국 땅에 우리 삼일교회 하나만 있는 심정으로 목회를 해도 떨려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커요.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내년도에 목양을 위해서 또 그동안 좀 소홀히 되었던 파트 또 보완해야 될 영역들을 위해서 지금 목회자들을 지금 찾고 또 면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좋은 목회자들이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십수년 동안 교회가 좋았을 때 슬펐을 때 함께했던 현재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